예, 여러분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박노찬 목사님 말씀대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를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로 인도하고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존귀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아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장차 하늘 가는 집으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또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이 생각들을 우리 그 사실들을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마음을 항상 낮추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우리 복된 소망교회의 마지막 말씀 집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순종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불일등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전달하고 들으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아십니까? 이 영국의 언론인 텔레그래프가 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 10곳을 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서 3위부터 1위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미국에 있는 뉴욕 포시즌 호텔인데요. 이 360도 전망에 9개의 객실과 집사를 두고요. 하루에 미화로 4만 1000불, 한화로 계산하면 4,700만 원 정도의 숙박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위는요, 인도에 있는 라즈 팰리스 호텔인데요. 하루 숙박료가 미화로 4만 5천불, 하나로는 5,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모든 가구가 대리석과 상하와 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죠. 예, 보시니까 아주 막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1위는 스위스 이 제네바에 있는 프레지던트 월슨 호텔인데요. 하루에 미화로 6만 5천불, 하나로 치면요 한 7,4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이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나 이 마이크로소프트웨어의 회장인 빌 게이츠 회장이 묵었던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리니까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호텔들이죠. 그런데 사실 더 대단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디저트는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디저트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하나의 가격이 무려 미화로 3만 불, 하나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릇에 담아서 금수저와 함께 주는데 먹고 나서 이 그릇과 금수저는 가져가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이 비용을 대신 다 내주고 여러분을 이런 대단한 호텔에 보내주고 이런 디저트를 먹게 해줬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숙박료가 7,400만 원짜리 호텔의 이 발코니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이 3,500만 원짜리 디저트를 금수저로 먹으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알프스의 장관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만큼요. 행복하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좋은 호텔에 결코 못 가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딸을 잘 두면 갈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100%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곧 천국입니다. 사실 천국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장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죽음 이후에 자신의 구원받은 혼이 지옥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확인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1절에서는요. 천국으로 가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계신 천국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천국은 이처럼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천국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이유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오후에 우리는요, 천국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천국은 우리의 욕구가 한없이 채워지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욕구가 채워지면요,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죠. 반대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만과 고통을 느끼죠. 그런데 이런 욕구가 한없이 채워지는 장소가 바로 그것을 한없이 채워짐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만족과 기쁨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 됩니다.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가 한없이 채워지는 일은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구가 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가 죄로 발전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없고 또 우리 밖에 있는 죄된 것들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욕구가 사라지거나 제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불교식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어떤 것에 방해 없이도 완전히 성취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천국에서 우리의 욕구는 죄된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가진 욕구를 한없이 채워주셔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도 식욕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부터 채워주셔서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반대로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만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한없이 채워주실 목적으로 천국에서 음식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2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계시록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취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먹을 수 있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먹을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2장 7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진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주어서 먹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가 비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문자 그대로 열매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 생명의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생명의 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담과 이브는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를요. 글자 그대로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장 22절에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을까봐 우려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역시 그 생명나무의 열매 역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선악과를 글자 그대로 열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의 열매도 글자 그대로 열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비유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선악과도 비유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정관사 덜을 붙여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에덴 농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와 동일한 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생명나무가 한 가지 종류의 열매가 아니라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열둘이라는 숫자는 일곱이나 열처럼 완전함이나 전체를 나타내는 숫자가 됩니다. 제가 쉬운 예로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보시니까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손가락이 어떻습니까? 빠짐없이 다 있죠. 자, 그러면요. 지금 제 손가락이 완전히 다 있다라는 것을 말로 말고요. 숫자를 써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됩니까? 어떤 숫자가 됩니까? 열이죠. 손가락이 열 개가 다 있다라고 말하면 있어야 할 것이 다 있다는 뜻이 되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손가락이 다 있다라는 것을 그냥 숫자 열로 표현하면 있어야 될 손가락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있어야 할 것이 완전히 다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도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다 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달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나무의 열매가 12종류다라는 뜻은요. 그 종류가 글자 그대로 12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꼭 있어야 할 종류의 열매는 다 있다는 뜻이 됩니다. 즉 우리가 꼭 맛보아야 할 정말 맛있는 맛을 내는 열매들은 빠짐없이 다 있다라는 뜻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꼭 맛보아야 할 열매들을 빠짐없이 다 먹게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미식가들이요,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을 꼽으라라고 말한다면 주저없이 남미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체리 모야라는 과일을 꼽는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 과일은 보통 세계 3대 과일 중에 하나로 불리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도 이 과일을 맛보고 인간이 아는 한 가장 맛있는 과일이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과일이라고 꼽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사과, 복숭아, 딸기, 서양배, 파인애플, 바나나, 그리고 그 외에 파파야의 향과 맛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나기 때문에 맛있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맛있다고 하는 과일들의 맛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한 과일에 우리가 맛있다고 여기는 여러 가지 과일의 맛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 과일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요. 무슨 목적으로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죠.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열 가지 맛 정도가 이상되는 그 맛을 한꺼번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맛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완전한 맛이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이런 맛있는 과일 열매를 주셨다면 하늘에서는 얼마나 더 맛있는 과일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의 맛은 분명히 이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이렇게 한없이 먹기만 하면 살이 찔까봐 염려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만이 될 것을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살찔 수 있는 이 현재 몸은 우리가 땅에 놓고 오직 우리 영혼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서 많이 먹어도 살찔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워주셔서 큰 만족과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다른 욕구들도 채워주시죠. 좋은 집에서 거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리고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은 우리가 거할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 감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그렇다면 다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앉아서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서 순금으로 된 도시를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그 순간에 느끼는 행복감은 하루에 7천만 원짜리 호텔에서 3천만 원짜리 이런 디저트를 먹었을 때 느꼈던 행복감보다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아무리 못해도 이 호텔보다는 더 나은 곳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의 욕구가 제약받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구가 한없이 완전히 채워지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러한 만족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저절로 돌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천국은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자세히 정확히 알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몰랐던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크게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일을 알았을 때 그 진실과 그 뒷이야기를 알았을 때 크게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죠.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리 닐이라고 하는 은퇴한 한 흑인 판사가 어떻게 해서 불량 학생이었던 자신이 이 판사직에까지 오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런 회고담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아칸소주의 이 작은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담을 쌓은 채 이 싸움질과 욕설에서만 실력을 인정받는 아주 골칫덩어리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어느 날 올리라는 이 학생이 이제 수업을 빼먹고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숨어 있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별 목적도 없이 이렇게 책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책의 겉표지가 눈에 띄어서 호기심에서 그 책을 꺼내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가 우연히 집었던 그 책은요, 당시에는 별로 이름이 나지 않았지만 수년 후에 최초의 흑인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해진 프랭크 에르바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책 스토리에 이렇게 재미를 느낀 울리는요, 그 책을 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대여 담당 여학생들이 자기가 책을 빌리는 것을 보면 친구들에게 소문을 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싸움질과 욕설의 실력자라는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궁리하던 끝에 올리는 이 책을 대여하는 대신에 몰래 그 책을 이렇게 품속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나고 나서 다 읽은 책을 슬그머니 책장 위에 가져다 놓는 그의 눈에 놀랍게도 같은 작가의 소설이 한 권 더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럼 어디 이 책도 한번 읽어볼까라는 생각에 이번에도 이렇게 책을 옷 속에 감추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책을 다 읽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올리의 눈에 또다시 같은 작가의 다른 책이 꽂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 책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읽고 되돌려 놓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한 학기 동안에 같은 작가의 책을 네 권이나 읽게 되는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책 읽는 재미에 빠지게 된 이 올리라는 학생은요, 이 뒤늦게 발견한 독서열 덕택에 대학 진학의 길이 열렸고 계속해서 공부해서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불량소년의 밑바닥 인생을 벗어나서 아칸소주 항소법원 판사라는 이런 고위직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10여 년 후에 한 번은 동창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요. 올리는 자신이 옛날 책을 숨겨나왔던 시절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밀드렛 그레이디 여사를 뜻밖의 거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올리는요, 그레이디 여사가 자기가 책을 몰래 가지고 나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올리가 책을 숨겨나가고자 하는 사정을 짐작하고 일부러 모른 척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디 여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올리의 책 읽는 관심을 지속시켜주기 위해서 80km나 멀리 떨어진 멤피스까지 운전을 해서 계속해서 같은 작가의 책을 구입해서 책장에 꽂아놓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리 판사는 자신이 세 권의 책을 추가로 읽을 수 있게 된 것이 전적으로 이 그레이디 여사의 배려 때문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올리 판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정말로 큰 감동과 감사를 느끼겠죠. 천국에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고 왜 그런 어려움을 내 삶 가운데 두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됐을 때 큰 감동과 분명히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주변에 왜 그때 그 사람들을 놓아두셨는가를 알게 될 때 역시 우리는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림판사의 눈에는요 도서관에 같은 책이 계속해서 꽂혀 있는 것이 우연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은 그레이디 여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도 지금 우리 주변의 일들이 우연처럼 보이고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천국에서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되었을 때 분명히 크게 감동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반드시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처럼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일에 대한 상세한 과정을 알게 되었을 때 큰 감동과 기쁨을 분명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이 마지막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유는 천국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기쁨을 느끼죠. 맞습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어떤 것을 사랑할 때 나도 모르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어떻습니까? 만나기만 해도요. 기쁘죠. 예,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이제 연애했을 때 한번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을 서로 만나서 쳐다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뻐하죠. 기억나시죠? 예.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도 손주를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기쁘죠. 비록 말 안 듣더라도 예. 보는 순간만큼 처음 보는 순간만큼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람 역시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어떻죠? 기뻐하죠. 사랑할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은 물건이나 일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돈이 주머니 속에 있기만 해도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그저 이렇게 보기만 해도 기뻐하죠. 그래서 이런 5만 원권을 보기만 해도 미소를 짓습니다. 예, 90% 이상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뭔가를 사랑할 때 기쁨을 저절로 느낍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요 사랑스러운 대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는 혐오스럽거나 더러운 것들이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에는 이처럼 더럽거나 가증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랑스러운 대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기만 해도 저절로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디를 가더라도요 사랑스러운 대상만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에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이 기쁨이 저절로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천국에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다 사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사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조차도 사랑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만나면 만날수록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요, 이 땅에서 속을 썩이는 구원받은 가족이나 동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천국에서는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나도 반가울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다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만났을 때 정말로 반가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는 무한히 큰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그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뵐 때 형언할 수 없는 무한한 기쁨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랑의 세계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무한한 기쁨을 한없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천국이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부터 두 가지 적용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적용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천국은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은 시기심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시기심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완전한 만족이 있는 곳에는요, 시기심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기심을 갖지 않도록 미리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전혀 발붙일 수 없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생기죠. 우리는 천국에서 시기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심으로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일을 천국에서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시기심을 버리는 마음을 지금부터 연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대한 시기심, 명예에 대한 시기심, 남이 뭔가를 잘하는 일에 대한 시기심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버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우리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금지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더불어 천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사실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이 뭔가 업적을 성취하고 뭔가 더 많이 알고 뭔가를 더 잘하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게 되면 이 모든 일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셨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일에서 뭔가를 성취하시고 이루어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꾸리시고 사업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내 힘으로 다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분명히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일이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만약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올리판사가요, 동창생 모임에 딱 나가서 이게 오직 내 힘으로 잘 된 것 같다라고 자기 판사된 걸 자랑했다라고 그레이디 그 여사 앞에서 자랑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 게 있습니까? 이 자랑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일이 사실은 천국에서 부끄러움 당할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교만한 마음과 헛된 자랑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가 사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겸손히 드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드렸을 우리가 자신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장차 천국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더 많이 절제하고 더 많이 힘써 일하고 사실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좋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오히려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의 욕구가 무한히 충족되는 곳입니다. 반면 지옥은 우리의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 곳이죠. 또한 천국은 사랑스러운 사람과 사랑스러운 것들만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와 반대로 지옥은 악한 죄인들과 징그러운 벌레 같은 것들만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천국은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반면 지옥은 악한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존재인가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 천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현재 지옥을 이미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지옥을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시기를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반드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행로를 내게 보이시리니, 여기서 바로 생명의 행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갔을 때 도착한 천국의 모습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토록 즐거움이 있나이다. 교회를 다니는 어떤 조그만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이 미국의 뉴욕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하자 그 아이는 층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는 엘리베이터 계기판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층, 20층, 30층, 50층, 70층. 엘리베이터 층수가 계속 올라가자 이 아이는 겁이 이렇게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실까? 사실 우리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이 아이처럼 날마다 천국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에, 오늘보다는 내일에 천국에 더 가깝게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더 천국에 가깝게 왔는가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우리가 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복락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기에 그런 곳에 가기로 이미 정해져 있고 주님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오늘 주제 말씀처럼 이 복된 소망교회의
말씀 부흥 집회의 주제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된 천국에 도착했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